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영생의 말씀을 온전히 받게 하시고 이 말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가인의 후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우리 집 아이가 그랜드파더를 할아버지라고 하면 그레이트 그랜드파더는 뭐라고 부르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조할아버지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레이트 그레이트 그랜드파더는 뭐라고 부르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고조할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애들은 재미났겠죠? 그러면 그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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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랜드파더는 뭐라고 부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다 할아버지야.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지 마. 그렇게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말에 고조 할아버지라는 표현이 있는 것을 보니까 최대한 5대조 할아버지까지는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6대조 이상 넘어가면 용어도 없는데 그런 사람을 아마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한 조상들까지 알려주는 것을 위해서 족보의 기능이 중요하게 여겨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에는 이런 족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들은 명단 나열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들은 대부분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를 연결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4장 후반부를 우리가 읽었는데 5장까지는 가인의 족보와 아담의 족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는 앞에 가인의 사건과 6장에 노아의 대홍수를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앞부분에 주인공의 어린 시절이 잠깐 나오다가 갑자기 20년 후 이렇게 자막이 뜨면서 장성한 주인공이 이제 등장하는데 어떤 때는 막 깡패가 된 그런 주인공도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의료운 사람에게 쫓겨다니면서 고난을 당하는 모습의 주인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20년이라는 세월을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그 중간에 이 주인공의 삶에 큰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도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한 사람의 명단에 어떤 때는 수십 년, 어떤 때는 백수십 년을 담당하기도 하는데 이 족보를 간단하게 제시함으로써 그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다음 사건이 인과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인의 사건과 노아의 대홍수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다른 사건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줄기의 나무처럼 뿌리와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죄가 완전하게 장성한 모양을 띈 때가 노아의 대홍수 때였습니다. 가인은 동생 한 사람을 살인했지만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살려둘 필요가 없다 한 정도로 죄가 장성한 것이 나타나는데 족보는 바로 그런 사건들을 연결해 줌으로써 단순히 세대 간에 존재했던 인명들의 나열이 아니라 세대가 지날수록 인간의 심성이 얼마나 죄로 타락해 줬는가 보여주려는데 이 족보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기의 족보 같은 것을 볼 때마다 이 죄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이구나.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고 예수님을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물리쳐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인의 족보에는 먼저 가인의 남은 생애가 나옵니다. 동생을 죽이고 유리방랑하다가 여생을 어떻게 마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6절 17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대가로 땅이 그를 용납하지 않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 가인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심어도 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키워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 유리방랑하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가인이 노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정도 이루고 아들까지 낳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이 가인을 용서하시고 그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허락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자기와 같은 이 살인자, 그것도 동생을 죽인 이 잔인한 살인자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유리방랑하는 동안에도 표를 주셔서 타인에게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고 이제는 그를 용서해 주셔서 정착하고 가정도 이루게 해 주신 이 하나님을 정말 찬송하고 남은 여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가인은 전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합니다. 요즘은 건물을 짓고서 거기에 기여를 많이 하는 사람이거나 또 거기에 관련된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건물에 붙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말할 때 사람이 무언가를 짓고 자기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백성들이 이제 바벨탑을 쌓게 되는데 바벨이라는 것은 분리, 나누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 반역한 것이 바벨탑인데 사람이 반역하면 분리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소유했든 이거 다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사람들이 스스로를 이렇게 말하고 또 스스로를 이렇게 격려합니다. 11장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합니다. 이 성을 쌓고 사람의 이름을 내걸었다 하는 것은 이제부터 그 삶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지워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표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힘으로 얼마든지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지워버리면 살인자였던 자신의 과거까지도 지워진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내가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막 구했는데 평안이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사람의 이름을 내세우려고 했던 것이 가인의 남은 생애였습니다. 성도의 생애는 이런 것과 하고 반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저는 벌써 인생이 끝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도 살 수 있고 이렇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남은 것은 하나님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인으로부터 이제 다섯 번째 후손을 보면 이 라멕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고 성경은 이 라멕이라는 사람을 주목함으로써 그 시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가인 이후로 다섯 번째인데 아담으로부터 세어보면